창세기 108번 메시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의 최종 완성 이번 메시지로 우리는 49장에 관한 일련의 메시지들의 결론을 내립니다. 49장은 야곱의 아들들에 관한 그의 예언적인 축복의 기록입니다. 이 축복들은 비유와 표시와 상징들로 지시되며 그 모두는 비유적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안에 성경의 거의 모든 진리들의 씨가 뿌려졌음을 보았습니다. 이 책에 뿌려진 씨들은 후속되는 책들 안에서 전개되어 계시록에서 결실을 맺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씨들의 책임으로 49장의 결론은 성경 전체의 결론과 일치합니다. 계시록의 마지막 두 장에는 중요한 두 가지, 우주적인 축복과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있습니다. 이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를 살펴보기 전에 우리는 49장을 개관해야 합니다. 야곱의 처음 네 아들은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였습니다. 구약의 기록에 의하면 이 네 아들은 악했습니다. 첫째와 넷째인 르우벤과 유다는 정욕이 가득하였습니다. 둘째와 셋째인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가득하였습니다. 정욕과 분노는 악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마태복음 5, 6, 7장에 공포된 천국 헌법에서 주 예수께서는 정욕과 분노를 강하게 다루셨습니다. 만일 사람이 이 두 가지에서 지켜질 수 있다면 죄를 짓지 않을 것입니다. 정욕과 분노로 가득할 때 사람은 대부분 죄를 짓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이 야곱의 첫 네 아들을 구원하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더욱이 그들 중 두 사람은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레위는 변화되어 제사장들이 되었으며 유다는 변화되어 왕들이 되었습니다. 죄인들이 제사장들과 왕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왕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습니다. 이 구원이 야곱의 다섯째 아들 스불론을 통해 이방 세계로 내보내졌습니다. 복음이 스불론을 통해 내보내어진 후 이사갈이 안식, 즉 유다를 통해 성취되고 스불론을 통해 전파된 복음 안에서의 안식으로 등장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안식합니다. 이사갈에 이어 단과 그로 인한 일종의 변절이 나타납니다. 비록 단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났지만 다시 등장하여 그 상황을 회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단에게서 변절을 보고 가덱에서 회복을 봅니다. 갓으로 인한 회복은 아셀로 상징된 부요한 그리스도의 넉넉함을 산출합니다. 아셀에 이어 납달리는 그리스도의 부요함이 있는 부활을 상징합니다. 처음 열 아들에 이어 우리는 마지막 두 아들 요셉과 베냐민에 이릅니다. 이 두 아들의 기록을 주의 깊게 읽는다면 그들 안에 결점이나 실패의 기록이 전혀 없음을 볼 것입니다. 성경에는 요셉에 대한 긴 기록이 있지만 그가 어떤 것에서 그릇되었다거나 실패했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베냐민을 완전하였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의 삶에도 아무런 결점의 기록이 없습니다. 요셉은 열매 무성한 나무의 아들이라 불리워졌으며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 불리웠습니다. 요셉이 열매 무성하였다는 것과 베냐민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었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합니다. 두 사람 모두 부활 안에 있었습니다. 이 두 특징은 쉽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열매 무성한 나무의 독자요, 하나님의 오른손에 계신 독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요셉도 베냐민도 모두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무궁무진하고 우주적인 축복을 내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무한한 축복을 가져온 요셉에 의해 예표되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를 가져오신 분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부터 26절까지와 신명기 33장 13절부터 16절까지는 요셉에게 임한 축복이 우주적이고 영원함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옛 산으로부터 영원히 작은 산까지입니다. 이것은 공간과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축복은 우주 곳곳을 채웁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할 때 온 우주 가운데에는 축복만이 있을 것입니다. 축복 위에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일생, 축복을 바라는 일생입니다.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베냐민에 관한 기록은 매우 짤막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기록이 베냐민의 일생에 관한 분명한 그림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거처를 산출합니다. 결국 이 거처는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가 됩니다. 요셉과 베냐민의 기록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갈망이 무엇인가에 관하여 강한 암시를 볼 수 있습니다. 요셉에 관한 그의 말에서 모세는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자의 선하신 뜻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는 불타고 있는 가시떨기나무를 보았습니다. 그 불타는 가시떨기나무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뒤에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거하시던 하나님이 땅 위에 거처를 갖기를 갈망하심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그분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광야로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그분을 위해 장막을 지으라고 명하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을 때 가시떨기나무로부터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장막이 세워진 후 하나님은 장막으로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땅 위에 사람과 더불어 거처를 갖는 것이었음을 계시합니다. 신명기 33장 12절은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로 자기 어깨 사이에 처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이 베냐민의 양 어깨 사이에 거하실 것과 베냐민이 주님 곁에 안전히 거할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베냐민은 주님의 이웃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을 유다에 있었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사실 베냐민에 있었습니다. 왕이 유다로부터 나오기는 했지만 수도는 베냐민에 있었습니다. 수도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거처였습니다. 지리적으로 말해서 그것은 베냐민의 양 어깨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주님이 그곳을 그분의 안식처로 삼으셨고 베냐민은 주님의 이웃으로 살았으므로 베냐민은 안전히 거하였습니다. 축복과 거처의 관념은 그의 열두 아들에 관한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 안에서 매우 강합니다. 이 두 문제는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를 산출합니다. 우리가 지적했듯이 성경의 최종적인 완성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서 매우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 중 많은 사람이 제사장들과 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왕의 구원은 왕국 복음으로 전파되었으며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복음 안에서 안식하게 됩니다. 변절과 회복에 이어 우리는 부활 생명 안에서 부유함의 결과를 누립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다루어진 모든 것은 야곱의 예언적인 축복으로 대표됩니다. 성경 안에 또 역사 안에 많은 르우벤들과 시므온들과 레위들과 유다들이 있어 왔습니다. 더욱이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왕들로 변화되었습니다. 왕권으로부터 왕에 속한 구원으로서 전파된 구원이 왔습니다. 이사갈로 상징된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 구원 안에서 안식합니다. 그러나 변절로 타락한 단이 등장하였습니다. 변절에 이어 갓으로 인한 회복, 복구가 있으며 이는 아셀의 부요함과 납달리의 부활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셉과 베냐민이 나타나고 두 사람은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것은 성경의 일반적인 계략입니다. 그러나 이 계략은 다소 교리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체험의 문제로 가야 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아 레위들과 유다들로 변화된 르우벤들과 시므온들이었습니다. 오늘 교회 생활 안에서 우리는 제사장들과 왕들입니다. 그러나 변절한 교회 단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단에 이어 회복을 상징하는 갓이 나타나며 이는 아셀의 넉넉함을 산출합니다. 아셀은 납달리 안에, 즉 부활 안에 있습니다. 이 모두는 요셉과 베냐민을 산출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르우벤들과 시므온들이 아니라 레위들이요 유다들이요 요셉들과 베냐민들입니다. 나의 양심으로부터 나는 내가 전에 정욕과 분노로 가득한 르우벤과 시므온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해를 거쳐 나는 제사장 레위와 왕 유다로 변화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나는 축복이 충만한 사람 요셉과 하나님의 거처가 된 사람 베냐민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당신은 요셉과 베냐민입니까? 이제 우주적인 축복과 영원한 거처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봅시다. 우주적인 축복, 새 하늘과 새 땅, 만물이 새롭게 됨. 계시록 21장 1절에서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5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우주적인 축복은 매우 독특하고 이상한 특징을 가집니다. 만물이 새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낡은 어떤 것과도 조화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분의 축복은 새롭게 된 것들과 조화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적 생활, 건강,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가정에 관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기를 기대한다면 이 모든 것들은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하며 우리 가족들과 우리의 가정 또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것은 모두 낡았으며 하나님께 돌아온 것은 모두 새롭습니다. 한 예를 들어 당신은 새로운 아내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아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다면 당신이 오늘 막 그녀와 결혼했다 할지라도 그녀는 묵은 아내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그의 아내와 결혼한 지 50년이 되었어도 그 아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그녀는 새 아내입니다. 사람이나 만물이 새로운가 낡은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새로우십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하나님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암시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새로워져야 할 사람들입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져야 하지만 하나님은 늘 신선하고 늘 새로우십니다. 그분은 가장 오래되신 분이시지만 가장 새롭고 가장 신선한 분이십니다. 낡음을 계산하는 우리의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방법은 나이로 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그분에 대한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의 관계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아내가 하나님과 가깝다면 그녀는 새롭습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면 그녀는 더 새로워집니다. 그녀가 하나님과 하나이고 하나님과 연합될 때 그녀는 가장 새로운 아내입니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심지어 책상과 테이블이나 의자도 그것들이 주님께 드려질 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 어떤 자매가 주님, 오늘 아침에 저는 저의 부엌과 모든 도구와 가구와 그 안에 있는 시설들을 당신께 드립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그녀의 부엌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 집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다면 낡은 집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형편없고 낡은 차를 가지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주님 이것은 당신의 차입니다. 나와 함께 타소서라고 말한다면 당신의 차는 즉시 새로운 차가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새 차를 갖고 있더라도 그 안에 영화배우 두 명을 태운다면 당신의 차는 매우 낡게 될 수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질 것이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절대적으로 새 것인 줄로 생각했었습니다.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워진 옛 하늘과 옛 땅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거듭났을 때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과 하나님의 어떤 것이 우리 안으로 주입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천사 족속의 머리인 사탄으로 인해 또 인류의 머리인 아담으로 인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나게 되었고 그들 둘이 하나님을 거스러 반역적이었던 까닭에 옛것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어떤 것을 우리 안으로 받았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새롭게 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축복받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고 그분으로 하여금 모든 것에 참여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당신의 부엌을 하나님께로 가져가 하나님이 당신의 부엌 안으로 들어가시게 하십시오.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은행 구좌에 대해서도 동일한 것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자녀들과 당신의 은행 구좌를 하나님께 가져갈 때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에 있지는 않지만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때때로 나는 내가 축복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새 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보고 있다는 안식이 있었습니다. 내 주위의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다시 바다가 없음.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 바다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다는 귀신들의 근원으로서 사물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사탄의 반역 이래 하나님은 바다를 제거하시려고 계속적으로 역사하여 오고 계십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은 바다의 물을 제한하셨습니다. 수세기를 통하여 하나님은 바다를 감하려고 많은 것을 행하셨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을 때마다 바다가 조금 더 제한되었습니다. 만일 오늘 100명의 죄인들이 구원받는다면 바다는 대단히 많이 제한될 것입니다. 결국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다는 더 이상 없는 데까지 줄어들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의 근원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물,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다시 없음. 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라고 말합니다. 바다가 더 이상 없을 때 눈물 또한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모든 눈물은 바다로부터 옵니다. 바다가 다 말라버린 후에는 눈물을 흘릴 수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질병과 약함을 포함하는 사망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의하면 우리는 먼저 약함을 체험하고 나서 질병을 체험하고 마지막으로 사망을 체험합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으리라고 말하는 것은 또한 더 이상 약함과 질병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바다는 사망과 약함과 질병의 근원입니다. 바다가 제거될 때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약함과 질병이 없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성경을 여러 해 동안 읽어왔다 할지라도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의 근원이 바다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말해서 바다는 이 모든 것들을 야기시킵니다. 바다가 다시 없을 때 이러한 것들도 더 이상 없을 것입니다. 다시 저주가 없음. 계시록 22장 3절은 다시 저주가 없으며 라고 말합니다. 오늘 지구상의 거의 모든 것에 저주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저주가 없어질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저주의 근원인 바다가 다 말라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밤이 없음. 계시록 22장 5절은 다시 밤이 없겠고 라고 말합니다. 더 이상 밤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이 없음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인 축복 아래 모든 것은 밝고 수정같이 맑을 것입니다. 어둠과 암흑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입니다. 우리는 우주적인 축복의 이 모든 방면들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당신의 생활에 아직 바다가 있습니까? 눈물과 사망과 약함과 질병이 여전히 있습니까?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과 아픈 것과 저주와 어둠이 있습니까? 만일 이러한 것들이 당신의 생활 안에 있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축복이 부족하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일생에 이를 때 우리는 그의 일생 안에 전혀 어둠과 암흑이나 저주가 없었음을 볼 것입니다. 심지어 그가 감옥에 갇힌 결과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그의 형들에게 핍박받았지만 그 핍박의 결과는 축복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주가 전혀 없고 축복만이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의 아내나 남편과 싸운다면 우리는 바다와 사망과 약함과 질병과 어둠 아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빛이 없는 칠흑 같은 밤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결혼 생활에 싸움도 불평도 없고 주님을 향한 찬양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바다가 다 말라버렸음을 가리킵니다. 요셉의 한 가지 특징은 매우 두드러집니다. 그는 대단히 많은 고통을 당하였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그의 형들에게 드러내었을 때 그는 나를 여기에 보낸 사람은 당신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 같습니다. 요셉에게는 전혀 불평하는 것이 없었고 오직 찬양만이 있었습니다. 이는 그가 저주 아래 있지 않고 축복 아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불평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아직 저주 아래 있다는 표시입니다. 당신에게 불평할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모든 이유는 저주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이라면 불평하는 것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불평하는 대신 당신은 주님을 찬양하라, 모든 것은 내게 선이 되도록 역사한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성경을 객관적이고 교리적인 방법으로 읽기는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안에 기록된 것들이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상태를 미리 맛보면서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불평이나 비난이나 저주나 어둠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축복이 충만한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즐거움의 눈물일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주적인 축복의 모형입니다. 우주적이라는 말은 축복이 도처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나의 아내가 내게 좋을 때, 내가 축복받고 그녀가 좋지 않을 때 저주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것이 축복인가 아닌가는 당신의 아내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당신이 불평한다면 당신의 아내가 당신을 대하는 방법이 저주일 것입니다. 당신이 주님을 찬양한다면 그것은 축복일 것입니다. 내가 당신에게 비결을 말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저주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이 때문에 신약은 우리에게 범사에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범사란 소문들과 핍박과 욕과 반대와 비난을 포함합니다.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그분을 찬양할 때 불쾌한 것들도 좋은 것들로 됩니다. 우리가 반대를 인하여 주님께 감사할 때 그것은 축복이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주적인 축복을 누리는 비결입니다. 비록 우리가 암흑시대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미리 맛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두 우리의 인식과 실행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비난하는 대신 찬양하는 것을 실행할 때 우리는 축복 아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 아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의 모형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는 모든 것이 축복입니다. 영원한 거처, 새 예루살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장막.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영원한 거처를 살펴봅시다. 계시록 21장 3절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라고 말합니다. 신약에 의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거처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거처가 내적으로 있지 않고 외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1,000명의 성도들이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고 계신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1,001번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안에 계시며 그분의 거처는 내적인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만일 1,000 성도들이 함께 있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계신다면 하나님은 1001번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1000 성도들 안에 계십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의 문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거처가 되는 까닭에 성경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연합되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처는 작고도 큽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의 단체적인 거처입니다. 그러나 내가 집에 있을 때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만일 내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거처이고 다른 사람들 모두가 그분을 위한 개인적인 거처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는 많은 거처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한 거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따로 집에 있을 때에는 우리 각각이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은 많은 거처들을 소유하십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나는 주님, 지금 당신은 집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신의 집이요, 당신의 거처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집회에 갈 때 나는 다른 사람들과 분리된 주님의 개인적인 집으로 와서는 안 됩니다. 만일 내가 집회에서 그렇게 한다면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거처가 아닐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을 때 내게는 내가 하나님의 거처라는 느낌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전히 교회 집회에서 이 관념을 붙든다면 나는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한 거처입니다. 이것은 체험의 문제요, 교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이웃으로 누립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이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으로 우리는 안전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 특히 어린 아이들은 안전을 원합니다. 나의 손자들은 그들의 할머니와 함께 있을 때 안전하게 느낍니다. 낯선 사람 앞에서 그들은 불안하게 느낍니다. 가장 좋은 이웃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구속받은 자들로 구성됨.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그분의 구속된 자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구약에 속한 사람들과 어린 양의 열두 사도들의 이름으로 대표되는 신약에 속한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그분의 구속으로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영원한 거처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됨.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이 전혀 없다고 하거나 우리 안에 신성한 본성이 없다고 미혹하는 가르침에 관심을 전혀 기울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우리 안으로 분배되신 것은 이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집, 그분의 거처가 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은 우리의 성전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은 한편으로 모든 구속된 사람들로 구성되고 다른 한편으로 하나님과 어린 양으로 구성된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의 거처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므로 성전이 없을 것입니다. 구약에서 성전은 하나님의 거처였을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곳입니다. 하나님의 구속된 사람으로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거처요, 그분은 우리의 거처일 것입니다. 그리하여 상호 거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그분 안에 거할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누림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누림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얼굴을 보는 것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우리의 얼굴을 보는 것이 그분의 기쁨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고 어린 양이 등이 되심. 영원한 거처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빛이 되실 것이며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신 참된 하나님을 표현하는 우리의 등이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공급의 근원임. 계시록 22장은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를 누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그분의 보좌가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좌, 즉 하나님의 권위를 공급의 근원으로 누립니다.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의 강이 공급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의 공급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가 흐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누린다면 우리는 생명 공급을 누릴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얼굴과 이름이 주된 누림임.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는 그분의 권위에 참여할 것이며 그분의 얼굴과 그분의 이름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분의 이름이 영원히 우리 이마 위에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새 예루살렘에서의 우리의 주된 누림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거처의 방면들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체험하기 위해 새 예루살렘을 기다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우리는 새로운 어떤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우리는 오,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그렇게 체험한 적이 없다. 지금 우리는 결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을 발견하고 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49장의 끝에는 더 이상 죄인들이 없고 더 이상 르우벤과 시므온이 없습니다. 대신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 되심을 가리키는 요셉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처됨을 가리키는 베냐민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하나님의 거처였으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베냐민은 안전을 누렸으며 하나님은 베냐민을 그분의 거처로 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 되셨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함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소유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누림과 축복이 됩니다. 우리의 어떠함의 모든 것, 우리가 소유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 하나님은 하나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 안에는 더 이상 죄인들이 없으며 더 이상 바다나 사망이나 약함이나 질병이나 눈물이나 슬픔이나 고통이나 밤이 없습니다. 만유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축복이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처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그분은 우리를 누리십니다. 이것이 야곱의 열두 아들에 대한 그의 예언적인 축복의 최종 완성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최대한 도로 누리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고 있는 열두 아들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며 그분은 우리 안에 계셔서 그분에 대한 우리의 어떠함의 모든 것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